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8월 29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회견을 열고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미사일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해왔습니다. 일본을 뛰어넘는 미사일 발사라는 폭거는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북조선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의 강화를 일본은 강력하게 유엔의 장에서 요구해 가겠습니다. 강력한 일미 동맹 하에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안심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조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조선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8월 25일 일본 정부는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연계하면서 더 강한 독자적인 조치로서 6단체와 개인 2명을 자산 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개인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수가 관방장관은 일본은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핵, 미사일,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 등 현안에 관해 북조선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갈 것입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일본의 대중음식의 하나인 규동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이 왔네요.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가을이면 식량 가격이 하락하여 옥수수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 가을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일본의 대중 음식의 하나인 규동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일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대중 요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규동은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개발된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는 소고기 요리입니다. 규동이란 그릇에 담은 밥 위에 얇게 썬 소고기와 양파 등을 간장 등으로 달짝지근하게 삶은 것을 온준 요리입니다. 규동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일본의 소고기 냄비가 발상이라고 합니다만 이 소고기 냄비는 19세기 중반에 탄생한 소고기의 일본식 냄비 요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규동은 가정에서도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문 식당도 있고 요시노야, 스키야, 마츠야 등이 대표적인 규동의 식당입니다. 많은 규동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 때나 먹을 수가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체인점들의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오래다고 하는 요시노야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시노야는 1899년 당시에 도쿄 니온바시에 있었던 수산시장에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산시장의 일은 힘든 중노동이었으며 일단 일을 시작하면 제대로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노야의 주요 고객은 이러한 노동자들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 그 당시 고급이었던 소고기와 밥을 좋은 그릇인 아리타 도자기 사발에 담은 덮밥으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요시노야는 관동 대지진과 태평양 전쟁 등 많은 곤란을 이겨내고 1958년에 주식회사 요시노야를 설립하고 빠르고 맛있고 값싼이라는 목표로 다전포화를 향하여 나갔다고 합니다. 요시노야는 우선 규동에 적합한 독자의 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더 맛있는 규동을 목표로 소고기를 오래 숙성하여 단백질이 분해되어 맛을 내는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변화시켜 부드럽게 고기의 본래의 향기와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요시노야에서 규동을 먹었을 때 소고기는 정말로 맛있는 고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맛과 색깔은 제가 북조선에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 소고기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늙고 병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한 죽은 소의 고기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북조선에 있었을 때는 소고기는 대단히 질기고 맛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고기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것입니다. 특히 규동의 얇게 썬 소고기는 약간 달콤하면서도 향이 있으며 고기 자체가 부드럽고 양파 등의 냄새와 잘 어울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규동은 그대로 먹는 것 외에 생달걀과 콩을 발효시켜 만든 나토를 넣어 먹는 등 많은 종류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규동에 잘게 썬 김치와 생달걀을 넣는 것을 좋아해 규동점에서 자주 주문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일본의 대부분의 규동점들은 역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아서 대단히 편리합니다. 제가 규동을 좋아하게 된 것은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누군가 하면 일본에서 물두 병, 세 병을 살수 있는 정도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조선에서는 소고기는 일반인들은 거의 먹어볼 수 없는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소는 농사 일 등에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 없이 소를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북조선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농장에 소를 훔쳐서 고기를 판매한다든가 먹거나 하면 총살이 처한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어 식량난으로 먹을 것이 없어 소를 훔쳐 잡아먹는 사람을 공개 처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를 소란스럽게 한 결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 탓에 북조선의 진정한 근대화는 어렵게 되고 북조선의 일반인들만 굶어 죽어가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중 음식의 하나인 규동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11일 러시아에 접근하는 북조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사이 이 북조선에 좀 러시아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까, 예, 광고에 확대라는 것으로 좀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의문이 너무나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저의 러시아 우라지오스토크에서 동방 견제 포럼이라는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북조선은 김연재 대외 견제상으로 좀 보냈습니다. 김연재 대외 견제상은 9월 6일 날에 러시아의 가르시카 극동발전상과 좀 회담을 좀 가지고, 거기서 북조선 쪽에서는 견제 분야에 가는 여러 가지 이 협력 안이라는 것으로 좀 다 제기됐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도 북조선과 하는 무역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좀 확대를 할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좀 표시했다고 역시 이러한 보도가 있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은 유엔 견제 제재 하에 있는 상태 하에서도 쉴수 있는 쉴수 가능한 무역 협력이라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좀 북조선에게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사이 이 러시아 북조선 사이에는 견제적 특히 경제적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북조선의 자세 배경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역시 작년부터 중국은 그 북조선에 대한 견제 제재에 대해서도 점점 강화를 좀 하고 있는 상태화에서 북조선이 중국과 하는 그런 견제 관계란 것은 축소를 좀 하고 있는 막 이런 상태하에서 이러한 축소된 것을 좀 보완하기로 하려고 하고 러시아과 견제 관계를 좀 확대를 좀 시키려고 하는 막 이러한 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역시 중국으로 좀 자격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자격하고 중국이 더 많은 지원 협력을 한 것은 북조선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은 북조선이 러시아 쪽으로 나갈 것이다. 러시아에 또 접근할 거라고. 막 이런 것을 좀그 보여주고 이런 자극으로 좀 주면서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조선 러시아 사이에 있는 견제 관계라고 할까, 규모로서 볼 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지원, 그리고 러시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이 어떤 중국을 좀 자격을 할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과 견제 관계를 좀 축소하는 것으로 좀 러시아과 관계 확대를 좀 통해서 보완을 좀 하려고 싶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나 효과란 것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접근하고 견제 관계를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은 역시 지금은 북조선이 대외 견제 관계란 것은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의 그 과제 가업으로서 생각할 때 견제 건설을 좀 보다 가속화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해외에서 어떤 투자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외 견제 관계라는 것은 확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좀 북조선 지금 저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지난 9월 11일 날에, 좀 북조선 외무성 성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요사이 북조선의 평가란 것은 국가 핵무력 강화란 것은 이미 완료 단계에 도달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 대한 옥체력이라고 할까, 핵 옥체력이라는 것은 거의 충분한 그런 정도까지 도달했다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안정 보장이 완전히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견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서 볼수 있고, 러시아과 관계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견제 건설에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 수단으로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마의 안녕 인류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효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다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요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